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오라,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부터 살펴본 것처럼 속건제라는 것은 상대방의 것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따른 이름이 배상제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거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긴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맥을 좀 살펴볼까요? 레위기 5장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그를 범과하였거든 나와 있고요. 17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거는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인 거죠. 오늘 이 6장 1절부터 7절도요 똑같은 속건제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우가 보입니다.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 여기 사람을 향하여 지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죄의 경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깐 맡아주는 거예요. 뭐 옛날에 은행 같은 게 없으니까요. 누가 뭐 멀리 여행을 가려 그러면 뭐 양을 좀 맡기고 소를 맡기고 막 가는데, 예를 들면 양을 한 50마리 맡겼는데 주인이 돌아오니까 한 49마리, 한 마리 몰래 슬쩍하고 주는 거거나, 뭐 쌀을 한 3가마니 맡겼는데 거기서 자기가 바가지로 몇 바구니 이렇게 퍼서 나머지만 준다던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경우 그 이웃에게 이 범죄한 거죠. 자, 근데 오늘 한 가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상황은요, 강도질이나 이 도둑질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한 범죄 행위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 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난 결백합니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거짓말하며 오리발 내미는 거,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요, 얼마나 이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요, 정말 사람 잘못 만나서요 돈 떼어 먹은 경우들, 사기당한 사람들 한두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이 거짓말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떠나 진리를 따라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참말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강도질, 도둑질, 또 그것에 대해서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살지만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심각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죄 지은 거, 실수한 거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자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속건제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낼 때에 곧 그 본물의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1을 더하여 돈을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차지했다가 그 사람 주인이 왔는데 이건 내 겁니다 라고 거짓말했다가 그게 발각됐어요. 그럼 몇 분의 몇을 더해줍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마지막에 보면 그 죄가 드러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러죠? 사실 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막 심증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없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쳐간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속건제는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지금 그 원금의 20%를 더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지금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 새벽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원금의 이 20%를 더해서 갚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건제의 경우에 이렇게 벌금을 높게 측정해 놓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친 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거, 왜 5분의 1이나 더해서 갚으라고 하고 계세요? 그것은요, 이것은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에게 그 원금의 20%를 더하여 돌려준다는 이 율법의 법칙은요, 상대방에게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며 또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게 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냥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20%, 5분의 1을 더해줌으로써 상대방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또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의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5분의 1 혹은 20%를 더해서 갚는다는 이 속건제의 이 제도는요,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반대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용서와 화해의 시작을 알리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가 사회의 낙인이 찍혀버리고요, 그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으로 취급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를 용서하기보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그 꼬리표를 떼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속건제의 정신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를 통하여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죄인이라 우리에게 꼬리표 붙이지 않으시고,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해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레위기 6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우리 7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다시요.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어떤 죄라도 속건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무슨 허물이라도 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6장 7절 말씀, 이거 가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복음이니까 그러려니 쉽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요, 어떤 운전수가요, 트럭 운전수가요, 거칠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내 아들을 쳐 죽였어요. 내 딸을 쳐 죽였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와서 속건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부모로서 내 마음이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 사람이? 이 구절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세상에 사람도요, 이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반대로 야 이거 하나님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7절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이 무한하여서 비록 인간이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지고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바로 이 본문의 가장 큰 은택을 입고 있는 자들이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7절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감격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구제불능의 이 사람,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다시 짓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또 나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7절 말씀대로요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주님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혀 고통당하고 살아야만 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해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지 않을 만한 작은 죄가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버리는 큰 죄도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계신 분들 중에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절망적인 상태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은 죄만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내 죄를 알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은 다윗,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은 다윗, 여러분 그 다윗도요 눈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용서와 화해의 정신,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오늘 속건제의 마지막 결론,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은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화해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은 화해를 받아줘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요 이 복음의 정신, 속건제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용서와 화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 동안에 이 속건제의 정신,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